오늘 함께 봉독하신 베드로후서 2장 18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제목이 좀 길죠. 성도가 주의해야 할 세상의 특징, 썩어짐, 더러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삼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수고하다가 수요일 이 저녁에 교회로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직장생활 가운데, 세상살이 가운데 우라가 터지는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으실 것이고, 또 짜증나는 일들도 하루에 또 몇 번씩 또 우리에게 찾아올 줄 압니다. 사실 그것을 좀 참아낸다고, 내가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에 또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런 부분들을 잘 견뎌내고, 또 그런 짜증과 우라통을 어떻게든 참아내겠노라, 이러한 마음고생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믿음을 좀 지켜보겠다고 우리 새벽부터 이번 주 또 새벽에는 담임 목사님 일부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또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또 혹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좀 내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고, 그래 그 은혜 때문에 이 아침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문을 나서서 출근하시는 길에, 또 일과를 시작하는 그 길에 또다시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참 쉽지 않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선한 의도를 가지고 또 직장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믿음을 또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싶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좋은 관계로 또 잘 참아내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때로 우리 자신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또 그것을 좀 이용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료들이 그렇게 나를 좀 이용하는 것처럼, 내가 좀 무슨 피해를 좀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 그러한 상황들이 좀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게 과연 옳은가?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도 우리는 좀 하게 됩니다. 고민이 많이 되죠. 최근에 이동통신회사에 관련된 기사를,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보게 됐습니다. 제목이 장기 가입한 충성 고객은 호갱이다, 뭐 이런 기사였는데요. 그런 댓글을 보면 아직까지 몰랐냐, 뭐 이런 댓글이 좀 있긴 했는데요. 장기 가입한 충성 고객, 정말 아무 소리 안 하고 열심히 내가 그 회사를 이용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 오히려 컴플레인을 많이 하고 좀 귀찮게 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자꾸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회사 옮기겠다, 다른 데로 옮기겠다, 뭐 이렇게 좀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현실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사실은 더 우리도 잘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어야 옳고 그게 또 맞다고 생각됩니다만은, 이상하게도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에게 따뜻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못하거나 차갑게 대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족관계일수록 더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면서도 가장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생각해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대체로,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여러분들의 어머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어머님이 아닌가, 우리의 가족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현실, 이러한 세상 살이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다가 그래도 나에게 은혜 주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기에 이 시간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 주심을 기대하고 주님의 안아주심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 속에 흔히 교회는 거룩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해,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되죠. 그래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좀 내가 이렇게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가 교회 오면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교회 와도 세상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라고 느껴지거나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질 때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듣게 됩니다.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가 세상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키고 또 바꾸어가는데 주로 동력 역할을 했던 시기가 100여 년 전이었습니다. 나라를 바꾸어가는 정치, 경제, 사회의 주 일꾼들이 말씀대로 좀 살아보고자 하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세상을 바꾸어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적어도 이 땅에 앞장서서 일을 하던 일꾼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운동가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언제부터인가 목소리가 크고 주장이 강하면 그 사람의 의견은 어디서나 통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장기 고객처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가족도 마찬가지로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불편하게 만들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주게 되는, 배려하고 잠잠히 들으면서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고 좋은 결정을 하려고 신중한 사람들은 이리저리 치이고 피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런 불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종종 보이고 있진 않습니까? 팀 모임이나 목장 모임 가운데 건강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건강하게 모임을 잘 나누면서,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성장해 가고 또 그 안에서 또다시 일할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만의 핑계로 어떤 사람만의 그 이유를 들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팀 모임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저 사람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나는 불편해서 내가 그것까지 감수해가면서 모임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을 혹시 일부분이라도 갖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 이러한 세상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그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차용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모습이 전혀 우리의 교회와 동떨어져 있게 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과 상관없이 내뱉는 말들과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 말들과 행동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교회 안에도 세상의 모습들, 세상이 주는 그 가치, 그것들로 우리의 모습들이 변질되어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씀 앞에 변화되고 잘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세속적인 모습에, 세상의 모습에, 세상의 가치 때문에 변질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안 되는가? 도무지 방법이 없나? 이러한 마음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맞습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그러나 이렇게 절절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론을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초대교회,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보는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의 길로 이끌어가는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여 년이 지난 이 현실 속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주님만이 내 숨쉬는 이유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교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베드로 오늘 후서를 봤지만 베드로 전서에서 전서 후서를 좀 큰 맥락으로 같이 보자면 베드로 전서는 세상 속의 교회로서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교회의 책임과 교회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했다면 베드로 후서에 와서는 교회 속의 세상이라는 큰 담론 안에서 세상의 거짓되고 부패한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라고 하는 이 배가 뒤집어지고 위험에 처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세상이 거짓되고 부패하여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위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결정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고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 후서를 성도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고 하면 내 말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준으로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합당한가 점검해보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말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든 말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않는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협적인 세상이 교회 안에 넘쳐 들어와서 교회의 영적 생명과 본질을 위협하는 이 도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그러한 위기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의 독자들의 상황을 간단하게 보면 복음이 주는 자유에 대한 오해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전반에 보면 자유를 주겠다는 약속을 한다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오늘 좀 전반을 좀 크게 좀 볼 텐데요. 자유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하고 그래서 자유에 대한 오해가 그들 안에 있었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최종적인 구원자,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보다 뭐 그것이 최종 날에, 최종 구원의 날에, 최종 심판 날이 올지 안 올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나는 이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 아닌가라고 하는 현실주의, 현실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풍조와 철학에 휩쓸려서 세상이 말하고 가르치는 그 방식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 후서의 독자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나 이런 부패한 가르침들이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런 거짓 선생들의 활동들이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행태 삶의 방식이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흔들리게 만들었고 교회를 파괴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나 이들의 가르침이나 이들의 행태가 완전히 이단적인 가르침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막아서야 해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야 돼 라고 하면서 싸웠겠지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마음을 흔들고 저 정도쯤이야 어떨까라고 하는 그렇게 살금살금 우리의 신앙의 삶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찾아왔기에 이들이 이런 상황 속에 흔들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장 전반에서 보게 되는 그 거짓 선생들의 행태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명목상 신자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사도들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는 아닐까? 결국 그날이 올까?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내가 여기서 좀 편안하게 살면 어때?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방종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부패한 비도덕적인 삶의 풍조가 서로 서로에게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어. 아, 그래 그렇게 좀 살아보면 좀 어쩌겠어? 누가 뭐라고 하겠어?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들이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장 전반에 나오는 분위기였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다. 2절에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태도에 현혹되고 그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3절에서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탐욕과 탐심으로 그럴듯한 말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성도들을 이익의 원인, 이익의 주체로 어떻게든 저 사람들을 좀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익을 좀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짓 선생들의 태도가 그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서 10절에 보시면 2장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10절에서는 그들의 행태가 어땠냐면 더러운 정욕으로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자신들을 만족시킬 만한 정욕을 우선으로 살았고 권위를 멸시하고 대담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태도들을 그런 행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마음이 좀 흔들리는 영혼들을 유혹하고 뭐 그 정도야 괜찮아 라고 하면서 파멸의 길을 가도록 유혹하는 태도들이 있었고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15절에는 여러분 유명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발람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모압에 돈을 주고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얻는다면 뭐 그 정도의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가다가 나귀가 결국에 그 길을 막아서서 그 저주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장면, 민수기에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행태가 2장 전반에서 기록되어 있었고 교회에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그런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의 행태들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 나타나고 만연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거짓 선생들의 정체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전반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단서들이 하나의 특정한 집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영지주의자라든지 쾌락주의자라든지 어떤 한 집단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들을 볼 때 세상의 풍조의 영향을 받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탐욕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믿음을 그 탐욕으로 길을 돌아서고 벗어나게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2장 전반에 걸쳐서 지금 보았던 1절과 2절, 3절, 10절, 14절, 15절 또 다른 부분에서도 그들의 특징이 어떻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미혹에 대한 경고까지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이 2장의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특징들은 주로 성적인 타락과 탐욕과 교만이라고 하는 주제들로 덩어리져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이 거짓 선생들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길로 끌고 가면서 성도들은 그것이 아 내가 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믿음을 가졌고 그것이 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특징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세상의 더러움의 종로를 타고 그 더러움을 그들의 가르침과 윤리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죠. 이러한 행태들이 성도들을 썩어지게 만들고 더러움으로 가게 하는 세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했던 18절,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행태들을 가진 거짓 선생들의 세상의 특징, 우리가 주의하고 피해야 할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19절에 멸망의 종들이라고 할 때 멸망이 바로 1장에 나오는 썩어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멸망은 없어지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입니다. 또 20절에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라고 할 때 이 더러움, 이것이 썩어짐과 더러움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의하고 피해야 할 세상의 특성들, 특징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것인데 그와 반대의 속성을 가진 멸망과 썩어짐과 더러움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이 거짓 선생들의 행태였다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가 주의하고 피해야 할 세상의 특징이 바로 이 썩어짐, 멸망과 더러움인 것입니다. 썩어짐과 더러움이라고 하는 이 특징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썩어지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오염된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더러움은 오염의 결과로 죄로 인한 거룩의 상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썩어짐과 더러움은 죽음과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 썩어짐과 더러움을 향해 가는 이 상황 속에 성도들은 더 이상 아무런 해결책 없이 그 파괴의 길로 가야만 하는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가 믿음을 지킬 이유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결 방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교만과 부패, 성도의 삶으로부터 성도로서의 삶에서 멀어지는 것이 세상의 특징이고 그런 세상의 특징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성도는 반드시 이것들을 주의하고 피해야 합니다. 우리 20절에서 보는 것처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피한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소망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20절 말씀은 피한 후에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다시 그 중에 얽매이지 않도록 분명하게 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베드로후서의 구조는 우리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신적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비하고 신기한 능력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오늘 살펴봤지만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다. 주의해라. 그리고 3장에서는 다시 한번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신적 성품에 참여하고 그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해라.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것이다. 그 가운데 넘어가지 말고 3장에서 다시 한번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더욱 성장해가라, 이렇게 앞과 뒤에서 샌드위치 구조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살펴봤던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들은 우리를 그 악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 찾아가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주의하고 그런 영향력들이 찾아올 것이기에 거기에 대비하고 대처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1장으로 들어가 보면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아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방법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오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는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지게 될 정욕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것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와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비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소망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그들을 불러주신 자를 알므로써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3절을 건너뛰고 봤는데요. 3절을 보시면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그분을,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는다.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지만 어떤 위험이 믿음을 잃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신적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믿음을 잃을 수 있는 위험, 이렇게 오늘 2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피했으나, 세상으로부터 피했으나, 그 더러움을 피했으나 그 중에 얽매이게 될 수 있는 가능성, 믿음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하나님을 알므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닮아가고 신적 성품으로 나아가는 길로 가지 않을 때 그러한 위험성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의 전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는 사람 속에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그 성품을 형성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1장에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들이 있죠. 5절부터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 여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다시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결국 이것을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셔, 나 알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 닮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그 더러움과 썩어짐을 피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거짓에 맞서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왜곡해서 해석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이렇게 만들어내는 교묘한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거짓 선생들의 행태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분을 아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다. 그래서 단호하게 그 세상의 더러움과 썩어짐을 피하고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세상 가운데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더 피해보는 것 같고 내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향, 신적 성품으로 참여하는 그 방향으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파고든 세속의 물결이 강력해지는 이 세태 속에서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왜곡하여 해석하지 않도록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뭔가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다 종합해보면 뭔가 좀 이상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나의 만족과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용하지 않도록 썩어짐과 더러움에서 피하여 주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깊이 사랑하게 되는 3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쾌락주의적인 풍토와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유한한 것들이 교회 중심에 파고든다 할지라도 그것에 져서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이 썩지 않고 영원한 선물을 나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만이 내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고 바른 믿음 안에 철저히 서 있겠다고 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3장 18절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러한 은혜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세상의 가치를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도록 내버려둘 때가 얼마나